매일 주무셨어요. 그 요즘 무더운데 정말 간만에 밤에는 좀 서늘하고 아침에는 시원한 공기를 마신 것 같습니다. 잠도 숙면을 취했고요. 그리고 아침 맛있게 먹고 또 교제하다가 여러분은 드시지 않은 저만 먹은 것도 있어요. 제 방에 가면 이렇게 복숭아 한 박스가 있거든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복숭아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들고 오셨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현상교회가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뭐 좋아하냐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우리 시아버지 얘기를 묻는 줄 알고 대답했다. 아, 시아버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복숭아를 한 자루를 드셔서 제가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줄 잘 몰랐죠. 언뜻 그 얘기했다는 건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광고 드리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저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불러요. 근데 저처럼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 오시면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 설교하고 있어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를 모아두고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한 3년 만에 다 띄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막 외계어도 얘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참으면 아,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루하지 않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제가 지금 설교하는 그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다른 친구들도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서 잘 배워두면 평생에 이제 기억할 만한 또 내용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아 어저께 이제 그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성경 이 구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의 구어일 뿐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이제 로마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이 돼 있거든요. 솔라 스크립트라에서 이제 앞에 솔라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만 들으면 중세시대는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성경이 너무 비싸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게 성물처럼 값어치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비싼 성경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억을 이제 호가하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거의 성물의 가치를 지녀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귀히 여겼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 다만 이제 읽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학교육. 실제로 그러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중세에 태어나서 내가 이제 그 중세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하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물론 열려 있습니다. 그 중세에 예를 들어 이제 신학교라고 오늘날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면. 중세 신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크게 두 과목을 수업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성경 신학 과목, 성경을 연구하는 과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조직 신학 과목이 있어요.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 문답,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오늘도 암송하셨죠? 이게 다 조직 신학 영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성경신학 교과서는 표준 주석이라는 게 있었고, 조직신학은 이제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주석 한번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니콜라스 라이라가 14세기에 이제 편집하고 만들어낸 그 아까 표준 주석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주석 성경 좀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의 주석 성경은 성경 본문이 이만큼 있고 밑에 이제 조금 주석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이 이만큼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지겠죠. 성경 본문은 실제 한 페이지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여기 촘촘하게 가득 채운 내용은 뭘까요? 혹시 좀 맞춰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를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예, 저게 주석인데요. 창세기 예를 들어 1장 1절에서 뭐 3절까지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래로 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유명한 교부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어떻게 주의했는가를 이제 요약해서 거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교회사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읽었는가를 쫙 요약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름 괜찮죠. 책을 하나 갖고 있으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고요.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니콜라스 라이라의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 본문을 가지고 적어 내려가는데 양을 줄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그냥 한 페이지를 이게 안 넘어가야 이제 주석이 딱 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만 적어 놨는데도 막 두세 페이지 막 넘어가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가려고 막 한 몇백 년 애를 쓰다가 에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했는데 그걸 이제 포스트 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썼다가 주세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하면 포스트 일라예요. 포스트는 뭐니? 이건 그것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이제 보통 포스트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포스트 일라라는 장르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주석을 넘어서 이제 설교집 이렇게 보통 통속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포스트 일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 여덟 권짜리 카테나우라라는 건데요. 그 당시 왕이 아퀴나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고 사복음서에 관해서 초대교회 이래로 한 중세 1200년 정도까지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해석해 왔는가 그걸 한번 편집해봐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카테나우라라고 저게 굉장히 분량이 많겠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8권짜리 지금 여러분이 아마존에 가면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년 지난 거는 다 판권 없는 거 아세요? 물론 처음에 라틴어로 기록된 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지만 영어로 번역된 거는 벌써 19세기에도 이거를 잘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프린트아웃해서 파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비싼 값에. 근데 19세기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래서 이거 원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다 드려요. 우리 신학생들도 다 나눠주거든요. 라틴어는 몰라도 영어는 참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원하면 이렇게 제가 다 드릴게요. 우리 최덕성 목사님 드려가지고 여러분 원하면 다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이거 보고 있어요. 사복음서 설교를 할 경우에 카테나우라를 하나 딱 피면 이게 천년 동안 교회가 이 본문을 주요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아퀴나스가 아주 짧게 요약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은 제 전공 분야니까 그 이후 시대는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책들을 참고합니다. 현대 주석까지 그래서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한 1700년까지 보면 거의 웬만한 논의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본문 하나를 볼 때 한 1500년 동안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포스트 일라라는 장르고요. 그 중세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 지금 제가 글로스 아디나리하고 이제 포스트 일라를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1장, 2장, 3장 구분되어 있는 거 시편을 제외하고는 그게 다 중세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약 13세기 때 성경의 장이 구분됐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절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문단도 동그라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왜 절 구분이 필요했을까요? 절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몇 장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회중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성경을 앞에서 낭독할 때는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 구분한 거는 아주 최근입니다. 언제 최근이냐면 종교개혁 이후에요. 1560년경에 제네바 성경이 나왔는데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절 구분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문단 구분 뭐 이런 것들도 중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용어의 이제 색인두 작업도 이루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작업들이 이제 중세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명적인 약점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이제 큰 관심이 없고 다만 이 성경을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수집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의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 작업이거든요. 신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입학하기도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 먼저 배우고 또 방학할 때 히브리어 배우고 그래요. 그건 이제 기본인데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롬의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한번 번역된 그 번역본을 가지고 성경 원문 비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성경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의 그 의견들의 종합이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인가라는 이제 성찰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나름대로의 기여는 있다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약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하죠. 원문을 대조해서 이제 번역합니다. 두 번째, 조직신학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대표적인 교과서는 이제 피터 롬바르드의 이제 센텐시스. 센텐시스라는 그 말 자체가 오피니언이란 뜻이에요. 견해들. 마찬가지로, 여러 신학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교부들이 어떻게 가르쳐왔고 생각을 했는가를 이제 견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네 권,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책 커버를 스캔한 건데요. 그 네 권을 합치면 기독교 강요 분량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 교과서 나름대로 아주 튼튼하게 있었고 이 조직신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요 신학적인 토픽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6, 17세 종교개혁 이후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피터 롬바르드를 이제 인용하게 돼요.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피터 롬바르드의 책을 갖고 공부했는데요. 예를 들면 제 1권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다루고 오늘날로 하면 이제 챕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디스팅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근데 이제 48개의 논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 첫 번째 디스팅션 챕터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부 챕터들이 있어요. 첫 번째 every doctrine concerns things and or sig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인은 기표와 기로 구분된다. 좀 어렵죠. 누가 한 말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용을 거의 뭐 교부 인용에서 80% 정도 차지합니다. 왠지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야, 처음부터.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날 기호학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성례론을 이해할 때도 아주 핵심적이에요. 기표와 기. 왠지 좀 만만치 않은데 오늘날로 하면 이제 신학 서론에 해당하고 그러한 세부적인 이제 논의들 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 이런 것들 이제 그 창조에서 주로 다루지만 트리니티 전통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어요. 참 하나님 되신과 참 사람됨 이런 전통적으로 초대교회가 가르쳐왔던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이제 크리에이션 주제가 창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뭐 천사 창조 인간 창조 뭐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선택 문제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아주 잘 다루고 있고요. 제 3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독론, 제 4권은 Doctrine of Science. 저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교회론 해당해요. 교회론의 Distinction Number 14, 제 14장에 제 1장 하부 챕터로 들어가면 The Penitentia, 저게 이제 고해성사란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소개하냐면 요 부분이 한국말로 이제 셀렉티브하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고해성사에 관해서 이 많은 논제들 엄청 많잖아요. 한 네 권이 적어도 40개 이상의 논제들이에요. 한 140개, 150개 논제인데요. 중세시대에 석사, 박사학위 받는 거는 이 140개 정도 논제 가운데 하나를 딱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커멘터리를 달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거를 디펜스 잘하면 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학위 받는 여러 토픽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순마 되면 이게 이제 600몇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분량이 많아지는데 교과서로 쓰기에는 좀 너무 큄버섬하다 그러죠. 너무 좀 이렇게 헤비하죠. 그래서 이 피터 롬바드의 센텐스 이걸 이제 끝까지 교과서로 중세시대 내내 쓰게 돼요. 자, 고해성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해성사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칠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고해성사는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고해성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제롬이 배가 침몰한 후에 두 번째 널빤지라고 말했듯이 자 침몰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 죄를 용서함 받는 첫 번째 널빤지는 유아세례. 세례받으면 원죄 효과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고해성사. 그 다음부터 짓는 자범죄는 이것으로 용서받아요.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렇게 일곱 개의 성례 가운데 두 번째 성례 이렇게 가르칠까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제롬. 성경 대신 교부 제롬의 이름이 저기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조금 찜찜하죠.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불가타 성경에는 저 회개하라가 do penance로 돼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고해성사하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조금 곡해해서 왜곡해서 이제 그 근거를 갖다 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교회의 성직에 관한 논입니다. 교회론을 다룬 제 북사권의 24장에 그 안에 제 1장부터 3장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지되죠. 로마 캐톨릭은 우리는 집사와 장로 딱 두 개의 직분만 있죠. 그렇죠? 목사도 장로죠. 왜냐하면 성경에 집사와 장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은 오늘날도요. 일곱 개의 성직 제도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위로 교황으로부터 일반 사제 또 그 밑에 이제 디컨 집사의 일까지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게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교회의 거룩한 직분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자.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일곱 개의 성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얘기할까요? 없어요. 거룩한 교부들의 글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게 전통이죠. 성경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선배가 나쁜 전통이라도 그걸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근거, 권위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조금 심화돼서요. 얼마나 좀 뻔뻔한지 한번 봅시다. 제 12장 보면 장로들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할 때 이거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 내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성경에 교회의 성직제도 집사와 장로만 있지 로마 캐톨릭의 사제나 교황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내가 증거해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그 준비된 신학생들에게는 맥을 탁 빠지게 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모든 영적인 직분이 거룩하지만 정경 성경이죠. 성경은 오직 두 직분만이 거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집사직과 장로직이다. 어머나 이게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이 아니고 지금 로마 캐톨릭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조직신학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가 오직 그 두 직분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은 그 두 직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죠. 아, 성경적으로는 집사 장로만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은 각 도시의 주교들과 장로들에게 안수를 주었다. 우리는 또한 안수받은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부제와 시종품을 임명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의 일곱 성직제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직제도의 기원은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인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갖고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성경이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우리도 알아. 그런데 왜 해? 아예 전통이 그렇게 했잖아.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경과 상응하는 전통이라는 아주 더 중요한 권위체가 돼요. 성경을 정경으로 선포한 게 어디냐? 그게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과 성경을 같이 두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전통이 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서도 이 사람의 이성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이 사실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많은 자유롭게 신학하는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의 말씀됨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성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위에다 그걸 두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 똑같이 그 위치에 이제 전통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했을 때 나타난 폐해를 지난 천년 이상 동안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경험하고 이러한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 1530년 초판이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용해 왔어요. 첫째, 그들은 그분께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으로부터 쫓아내었을 때 숨은 품의 직분을 수행했다고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일곱 개의 성직 제도는 정말 로마 캐톨릭을 떠받들고 있는 이 기둥인데 이게 성경과 무관하다고 해서야 되겠냐 싶어서 또 다른 텍스트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내용들과 이 캐톨릭의 일곱 개의 성직 제도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켈빈이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끈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성경 청결 작업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파트 수위 아저씨들이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숨은 품이다. 그리고 나는 문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문지기임을 의미했다. 세상에 그게 이런 것도 성경 해석인가 싶어요. 강경품, 이게 이제 강도사 할 때 이제 그 강이죠. 그 경을 강론한다 그 말이에요. 강경품의 직분은 그분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취하셨다. 구마품, 구마품이 뭐예요? 귀신 내쫓는 거. 귀신 내쫓는 직분은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의 혀와 귀를 침강하게 되시고 그가 듣는 것을 회복시킬 때 행하셨다. 시종품은 그분 자신께서 그러하심을 다음 말씀으로 증거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차 부제품의 직분은 천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행했다. 성찬에서 몸과 피를 사도에게 나눠주셨을 때 그분께서는 부제품의 직분의 역할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분께서는 사제품의 역할을 다 이루셨다. 이게 세상에 자기들의 일곱 개의 성직제도의 성경적 근거랍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직분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성례 제도를 세우실 때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죠. 성찬도 이것을 떼어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성례로서 제정하시는 말씀들이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억지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끌어맞추는 것은 정당한 성경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켈빈 선생님이 이것들은 웃지 않고 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웃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다. 켈빈 선생님이 와서 보면 지금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얘기를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웃지 않고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역시 조직신학 안에서도 신학의 어떤 기초를 세울 때 성경과 더불어서 전통의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성경에 없을 때는 있을 때는 그냥 성경에서 따오고 성경이 없는 거를 하고 싶으면 괜찮아요. 그냥 우리 전통에서 무언가 원류가 될 만한 것들을 끌어다가 갖다 쓰면 됩니다. 교회가 그 자리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필요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와 더불어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일곱 개의 성례 제도를 만들었고 장로와 집사와 더불어서 일곱 개의 성직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아 이것은 전통에 우리가 기초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자체 하나의 권위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어떤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냐 이거 갖고 아규먼트가 되는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전통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성경 자체를 요리하고 다른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소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조직식과 교과서 안에서 성경에 없는 얘기는 빼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들의 사람의 견해를 모으는 데 성경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원문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자 하는 것이 이제 솔라스크립트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라스크립트라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이 지적하는 거죠. 성경신학에서 원문의 권위를 도외시하고 전통만을 가르치고 성경의 권위 위에 전통을 두었을 때 나타난 폐해들. 여러분, 2011년에 제가 와서 이 본문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좀 새롭게 해보세요. 제가 유럽여행하면서 했던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리스도가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에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해주시죠. 거기에 십자가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발견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어디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 이제 성당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러한 그림과 동상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요. 보세요. 이 그림은 좀 독특하죠. 뱀을 아예 그 큰 용으로 묘사한 거 보니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죠. 그 옛 뱀, 그 마귀를 상징하죠. 근데 그 마귀 대가리를 누가 밟고 있냐는 거예요. 다 마리아가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그 동그란 것이 뭘까요? 그 항상 그 위에 서 있는데 제가 가끔씩 질문 드려요.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구 위에 무슨 이렇게 별이 많겠어요. 이게 전체가 우주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별명이 The Queen of the Universe예요. 이 우주의 여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리아가 앞으로 올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밟는가?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에 있는 대로 보고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서유럽에도요. 이렇게 이제 그냥 대충 여행하지 마시고 이왕에 이제 볼 거면 이런 것들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겼다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이 봤던 그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성경은 제롬의 AD 한 40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최근까지 캐톨릭의 공식 성경이어서 우리나라도요. 이 라틴어 이 성경으로 미사를 드렸었어요. 한국말로 바뀐 거 최근입니다. 이 오랜 1500년 이상을 보았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외계어 나온다 그랬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니미키티아스라고 한 건 이제 엔마티란 말이에요. 적대 관계예요. 뽀남은 영어로 하면 I shall put. 그런 내가 둘 것이다 이 말이고 인테르가 이제 between 때 너와 at 물레리움 그녀 사이에 원수 관계를 둘 것이고 at the cementum 남자의 정자 뭐 이런 영어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죠. 너의 후손과 세메닐리우스 그녀의 후손 사이에 적대관계를 둘 것이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는 주체가 입사칸테레, 입사는 영어로 하면 she herself예요. 그냥 단순한 식으로 재기용법이에요. 그래서 그녀 자신이 칸테라테, 이게 이제 박살낸다는 거예요. 까뿟은 뭐겠어요? 대가리, 뚬, 너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불가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남성 3인칭 단수 대명사 이렇게 돼 있죠. 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재규용법으로 해서 번역을 한다면 입세루 해야 맞습니다. 라틴어가 독일어 비슷하게 남성, 여성, 중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입세, he himself, 입사, she herself, 그다음 입숨, it itself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입세루 하지 않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입사로 한 거죠. 근데요, 이거는 원문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오역임을 알 수 있어요. 1500년을 질질 끌고 오다가 로마 캐톨릭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 우리에 보면 번역 성경이 새 번역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노바 불가타 성경이 1979년에 나왔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1979년에 교황이 이거 우리가 오역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입사를 입숨으로 바꿉니다. 사실 입세로 바꿔야 맞는데 그래도 입숨 바꾼 거는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서 더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님이 키다 독보나미테르데는 똑같고요. 입숨 깐테라트 까프트 뚜움 에트뚜 깐테라스 깎게니메이우스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 1500년 동안 오늘날까지도 로마 캐톨릭 교인은 최초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요 핵심적인 구절에서 1.1핵이라도 그 말이 여기 라틴어에도 맞아요. 요 하나의 어미를 바꿈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이 인간의 문화물이라는 건 텍스트의 기초에서 나오거든요.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씀으로써 수많은 조형문들이 예수님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믿었잖아요. 교회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해서 레시피대로 약을 조제해서 줬다며요. 근데 그 약이 독약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제가 지난번 2011년에는 안 보여드린 거예요.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건 신약이죠. 1534년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출간이 돼요. 여러분 루터를요 무식한 혁명가로 알면 다 회개하셔야 돼요. 루터의 전집이 100권이 넘어요. 100권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10주 만에 헬라어 원어에서 중세 독일어로 성경 번역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헬라어를 잘해도 여러분 헬라어를 보고 한국말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10주 만에? 루터 그거 했어요. 성경 신학자예요. 신약 신학자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번역의 퀄리티가 높아서요. 오늘날 현대 독일어의 문법체계나 단어의 의미들이 루터의 디 비벨 그 성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34년 시간 조금 더 걸렸죠. 구약인 더키니까. 구약 히브리어에서 중세 독일어로 완벽히 번역해냅니다. 오늘날 어떤 성경신학자도 자기 혼자 힘으로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다 그렇게 자기 말로 번역 못해요. 이거는 루터가 한 많은 저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훌륭한 성경신학자예요. 근데 이제 루터의 1534년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계어는 아니고 이제 독일어니까 Und hier Feindschaft, Feindschaft가 이제 엔머티에 해당한 얘기고요. Zessen zwischen dir und dem Weibe 너와 그녀 사이에 둘 것이요. Und zwischen deinen Samen, Samen이 아까 그 세멘하고 같은 말이죠. Und ihrem Samen. 독일어도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이제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Der Selbst, Der Selbst, He himself, soll dir den Kopf, Kopf가 머리죠. 체어트레된 박살낼 것이요. Und du bist 하나 더예요. Und du bist in 이것도 이제 남성 3인칭 대명사예요. In die Felsen stecken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제가 이제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한번 소개했더니요. 거기 독일어 무슨 학자가 앉아 있었나 봐요. 저한테 질문하기를 저 데어셀베가 저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뭐 독일어 학자는 아니니까 모르죠. 그래도 루터가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자극했잖아요. 우리 학생이. 나이 많은 학생이신데. 그래서 제가 덕분에 실제 1534년 초판 제가 갖고 있어요. 물론 PDF 파일로. 그 루터가 처음 성경을 쓴 거를 보고 거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 루터의 성경 바이블의 1533 초판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there, zef 이렇게 이제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으니까 이게 더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there, zef 제기 용법의 중세에는 뭐 이렇게 띄어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한 거였고 하나 뜻밖의 수학을 했습니다. 1534년 버전에 보면 유독 마틴 루터가 요 본문에서 방주로 추가적으로 노트를 하나 뺍니다. 거기 보면 네어셀프 해놓고 표시해놓고 이렇게 성경 옆에다가 네어셀프 보이시죠? 이건 제가 몰랐다가 본 거예요. 옆에 보면 This is 약간 철자가 틀려요. 오늘날 독일어하고 This is this is the erst 요게 이렇게 하이퍼니 갑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이야말로 최초의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잖아요. Unter Verheißung von Christo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가 신학교에서 막 가르치면서 길이길이 막 날뛴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복음인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것을 이제 막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막았을 뿐 아니고 못 듣게 했을 뿐 아니라 이걸 변질시켜서 메리 알러지라고 그러죠. 성모 마리아 숭배로 이렇게 이끌어갔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붕괴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이 현대 세컨 바티칸 이후에 많이 변했어요. 사실 이것도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늦게나마 이제 회귀한 거.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학생들 중에 저 안 교수님은 로마 캐톨릭에 좀 편을 들어준다라고 느낀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1년인가 마쳤는데 교수님, 걔네들 아직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평화방송에 나왔던 명동성당에서 성경 공부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감사드립시다. 왜 안 일어나세요? 한번 보세요. 명동성당 지금 평화방송에서 나오는
세 번 부르시는 겁니다.
좀 잘 안 들리죠?
엄마!
들리세요?
엄마!
자, 주여 삼창 대신에 엄마 삼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 해당하면 이제 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매개 성모님의 전구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삼위일체 신하느님 또 성모님께 오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박수 칩시다.
이게 어디 구석에서 있는 집회 얘기가 아니고요. 명동성당의 유명한 그 신부님이 이렇게 주중에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마지막 끝내는 장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수호천사 얘기도 나오고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꼭 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거의 같은 레벨에서 마리아를 사실 이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다른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그 기준에서 봐도 이단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단 천주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테크니컬한 텀으로 이단이라기보다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과 이제 저는 비교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실 좀 제일 무난해요. 이스라엘도 배도 있잖아요. 배도한 기간 자체가 엄청 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도한 이스라엘이죠. 무엇이 틀리냐? 이단과 틀린 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죠. 오늘날 우리의 역할은 이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하면 아예 이렇게 선을 끊겠지만 배도한 것이죠. 예, 이스라엘이 배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다른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배도했다는 표현이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구약에서의 이러한 오류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읽기 들어보셨어? 에라스무스는 이제 신약을 원문 대조해서 그 지방 언어로 번역한 건 아니고 헬라어의 기초에서 이제 불가타 성경의 라틴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는가 이거를 이제 검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르네상스의 이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 그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라틴어를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캐톨릭서티,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하나 됐다는 그 하나됨이 크게 상실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어저께 미사 드리고 오늘 독일에 왔어도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텍스트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면적인 통일성을 주는 굉장히 큰 매력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문 대조를 한 성경을 새롭게 편찬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초기의 종교개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이제 활판 인쇄술로 말미암아 이 에라스무스의 이제 성경도 널리 보급되게 됐고요.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도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죠. 전반적으로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도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아까 고해성사의 성경적 근거를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그 외침에서 롬바르드가 이제 끌어다 썼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회개하라를 다 영어로 하면 두 패넌스로 바꿨다니까. 세상에 고해성사 제도가 언제 나왔다고 예수님 시대에 고해성사해라 이랬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문을 교회의 그 일곱 성사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읽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문까지도 감히 손을 대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Full of Grace도 이제 우리말로는 뭐 괜찮지 않은가 하지만 이제 중세의 대표적인 은총론 Infusa Gratia를 이제 연상시키는 거예요. 마치 은혜가 미신적으로 우리 안에 주사기를 통해 주입되는 듯한 어떤 그러한 표현들. 그 다음에 결혼은 우리는 그냥 결혼이지만 물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만찬처럼 성례 아니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게 성례예요. 근데 이 신비가 크도다 본문에 이제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This sacrament is great. 아예 성경에 결혼은 마치 성례 제도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단어 하나 하나씩을 이제 슬쩍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에라스무스가 지적해냈죠. 예리하게 이거 오역이다. 왜 이렇게 번역했냐. 그래서 그 정말 성경을 원문으로 돌아가서 읽지 않을 때 또한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둘 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왔는지를 스스로 이제 드러냈게 됐죠. 이걸 보고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솔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스크립투라 얘기도 잠깐 하면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예.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와도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은 사제들 혹시 영화 보셨어요? 검은 사제들은 저는 교육 목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보셨나보다. 검은 사제들 포스터는 보셨죠? 포스터에 보면 이렇게, 그, 강동원 이렇게 서 있는 거 말고, 돼지를 안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저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나름대로는 성경으로 이렇게 쫙 도배를 하면서 첫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엑소시즘 얘기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애를 귀신 쫓아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하다가 뭐 어떻게 된다는 뭐 스토리인데 왜 저 돼지가 등장을 할까? 그리고 돼지가 이제 그 결국 동호대교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를 동호대교에 가서 이제 한강에 빠뜨림으로써 이 비극이 이제 끝나는 그게 스토리예요. 이 플롯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거는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영화 첫 장면에 성경 말씀이 쭉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맞아요. 그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그래서 돼지 떼에 분해서 돼지가 어디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해가지고요. 이 불신자들이 보면 아, 저게 성경에서 귀신 쫓는 방법을 저렇게 이렇게 하나의 레시피로 무슨 동의보감에서 있듯이 귀신 들린 병은 이렇게 치료해라. 성경이 이렇게 됐구나. 성경 자체를 굉장히 미신적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아주 마귀적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 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성경에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비슷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한 거지. 잘못 해석했다고 얘기로 꺼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유치한 해석이죠. 그래서 성경 텍스트 안에서만 우리가 머무른다라는 주장 자체도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성경 해석의 틀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거 보면 맨 앞에 펼치면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조금 길게 한 게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 내용입니다.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긴 게 325년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칼케돈 신경, 이 모든 내용도요, 안디오케이 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도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도신경의 내용에 어긋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오늘날까지 이단도 거기서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오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 뭐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웬만한 이단들이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해석 가운데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원래 초대교회부터 있었지만 이 부분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보강한 거죠. 특히 루터파에게 있어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 신학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추가로 알려준 것이고요. 또 이제 강화시킨 것이고, 특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언약신학을 하나 더 애드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개혁주의는 언약신학, 루터파는 율법과 복음 십자가신학.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개혁파에서는 이 모든 루터의 십자가신학과 율법과 복음의 성경 해석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언약신학의 좀 더 폭넓은 틀을 성경 해석의 정당한 틀로서 우리에게 이제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한번 좀 봅시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잘 드러냈죠. 복음이 무엇이냐를 잘 드러내려면 율법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서문을 루터가 쓰면서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걸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위 규정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가장 속 마음 저변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법으로 주셨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후자가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상태를 보고 이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의 율법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상대로 명령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무관한 외면적 순종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편 116편 11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한다. 타락한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혹은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수련회 여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차, 내가 핸드폰 두고 왔네? 그래서 왔더니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핸드폰 그대로 있어요. 감사하게 딱 그걸 짚고 나갔는데 바닥에 5만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집어서 주머니에 넣겠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깐 고민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봐요. CCTV가 있나? 그리고 없어. 아예 그래도 이게 우리 현상교회 누구 교우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주인 찾아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어가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루터가 보는 해석은 전혀 반대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은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면요, 5만 원이 딱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그거 내가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에이 그럼 안 되지 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남의 것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 그 자신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아니면 괜찮아요? 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루터는 말이 조금 험해요. 조금 극단적으로 써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비록 그 외면적으로 그 순종하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처음 드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 이게 나한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 나는 벌써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담스러울까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것의 발로가 되는 율법의 행위가 그게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외면적으로는 미움을 억누르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음욕을 억누르고 그것을 범죄 행위로 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행위로 죄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정말 마음속에부터 형제를 사랑하면서 용서한 게 아니라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것을 미워하면서 안 지키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레벨은 아니겠지만 좀 더 다른 레벨에서 그래도 죄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조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면 루터의 노예 의지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크게 논쟁했거든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노예화됐다. 근데 이것도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노예 의지론은 지금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the inmost heart, 우리 마음 속에서도 정말 중심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멜랑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노예 의지라고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오해를 받는가? 사실은 성경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부분, 특히 정서, 어펙투스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의지 대신에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인 의지 대신에 성경이 사용하는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더라면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인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과 또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그게 노예 의지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단어를 썼으면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았을 텐데 이게 우리가 마음이란 대신에 노예 의지 뭐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을 굉장히 노예화한다 이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범죄 행위가 나올 때 반드시 그것은 뿌리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행위와 마음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란 행위는 하루아침에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이미 미움이라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상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오늘날 특히 제세례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학 전통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원래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은 외면적인 살인하지 말라 행위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셔서 인간의 윤리 수준을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재해석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정말 고등 종교고 구약의 율법 종교는 조금 하등한 종교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그 세력이 굉장히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거 완전히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 부분을 아주 처음부터 못을 박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해석이 유대인들에게 낯설까요?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 똑같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명을 해석해 주셨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처음 재해석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다니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거예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것도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주척했어요. 마음에서부터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마음의 법으로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론을 주의하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속마음에서부터 사랑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신약에 대한 재해석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빛을 어둠의 방식으로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법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일반 세속적인 법의 기준으로 사실은 낮춘 거예요. 율법을 막 600개 몇 개로 이제 세분화돼가지고 더 율법을 강화한 것 같지만 퀄러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 세속적인 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폄하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것은 늘 이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정말 그들이 지켰다는 율법은 정말 외면적인 행위일 뿐이지 속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옳다 그러고 이제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 존재적인 명령으로 주신 율법을 이들이 심각하게 곡해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들이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들도 망하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오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같은 텍스트를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법이 있으면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법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을 지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고 마치 중대 로마 캐톨릭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야단 맞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교사가 계시면 꼭 감자나 고구마를 한번 들고 가기 바래요. 아까 이 똑같은 구도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쉽게 눈에 띄지만 뿌리 열매들도 있잖아요. 눈에는 금방 안 띄지만 감자, 고구마 캐보세요. 얼마나 주렁주렁 먹음직스럽지만 또 어떻게 죄로 비유해보면 정말 징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맺어지는 악한 열매들,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속에 그게 열매를 맺자마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 내 마음에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음욕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 사람들은 지금 못 보죠. 겉으로 안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이미 그게 열매인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는 나쁜 나무예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예배를 주셨잖아요. 예배규례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계시 율법 앞에서 다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뼛속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정말 율법의 복음적인 기능이 일어나고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복음됨으로 나아가는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가 정말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다음에는 정말 거리낌이 없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 요한사도가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구분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율법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죠. 그 이후에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에 정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교수님 사진인데요. 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냐?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질에서의 동질성, 무엇이? 구약과 신약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능력에 의한 출생, 그리고 믿음의 의로만 유업을 받는 나라요, 마음의 악,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심판 등 인류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나라라는 점들은, 이게 어디가? 구약의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일치한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구약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전체죠.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구약은 예수의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퀄리티 면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의 율법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구약의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구약의 구약됨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바른 이해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쉬는 시간 전까지 이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뭐 바울에 관한 세 관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여러분이 어떤 소스로 좀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실 만합니다. 근데 그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조직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 다양한 얘기들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뉴 퍼스펙티브를 이끌어가는 3대 이제 견인차가 있어요. 뭐 E.P. 샌더스, 제임스 던, 그다음에 N.T. 라이트. 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고 또 바울의 로마서를 많은 경우 잘못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기를 한 게 뭐냐면, 과연 정말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종교와 같습니다. 자연종교는 뭐예요? 권선증악,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과연 일반 뭐 우리나라의 뭐 불교나 뭐 유교처럼 그러한 자력구원 종교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변증법적인 관계 이런 얘기하면서 그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마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읽는데, 그거는 유대교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시작했어요. 사실 좀 나름대로 매력적입니다. 그 도전 자체가 굉장히 합당해 보여요. 저도 그래서 한때 여기에 확 빠져서 쫙 탐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 관점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를 알면서 오히려 복음의 복음됨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계시 종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 종교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그냥 주셨냐? 언약의 맥락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율법이란 얘기를 쓰고 싶으면 뭐 신율주의 뭐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력구원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의 잘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100% pure grace,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했어. 선택은 했는데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유대교의 그 역사를 보면 왜 너희가 율법을 잘 못 지키냐 끊임없이 야단치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분하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선택돼서 들어가는 것, getting in. getting in은 100% pure grace로 되지만 그 언약 백성의 삶으로 머무르는 것은 staying in. 요걸 구분해요. 요거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할 때 하나님에게 이제 혼나고 디아스포라 당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표지를 장벽을 쌓아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초청이 이 장벽을 뛰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한 거. 이게 이제 이들의 죄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그 바운더리를 점점 유대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으려고 불렀는데 그 부분에서 유대인의 유대인됨, 뭐 할례, 뭐 코셔, 뭐 이런 것들을 의식법들을 높이 장벽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공격한 것은 이런 부분을 공격한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어떤 칭의론 이런 거 갖고 싸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에 해당하고 핵심 단어이고 그 모든 출발점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다. 사실 이건 맞죠. 유대교는 율법 종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유대교 종교를 연구하는 일반학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개신교 안에서 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종교개혁의 칭의론도 다시 읽자 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화두를 좀 던져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 선생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내용들을 정말 잘 알았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원래 토라의 전문가잖아요. 유대교의 랍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고 언약 종교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뉴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틀림없이 가르쳤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이 내용을 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유대교의 내용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랑으로 삼겠죠. 근데 이 토라의 전문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유대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거죠. 일반 자연 종교랑 똑같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토릭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좀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안으로 들어가면요.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제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몇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보면요. 거의 3분의 2가 8장에 머물러요. 확실히 로마서의 심장문은 8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퍽퍽퍽퍽 뛰어요. 감동도 받고. 그러나 참고로 아세요. 교회사를 뒤바꾼 건 심장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에서 교회사 역사는 다 바뀌었어요. 진리가 역사를 바꾸고 심장은 우리를 이제 뜨겁게 만들죠. 이거는 그냥 애퍼타이저고요. 진짜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건 다음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 많은 동그라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9번 등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전문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도 충분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맞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무엇을 해석하는 걸까요?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의 직접 인용만 따옴표 치고가 한 5, 60개가 되고요. 실제로 간접 인용까지 치면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106개가 넘어요. 그 짧은 서신서 안에 구약 인용만 100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여태까지 나름대로 랍비 전통에서도 해석이 좀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 완전히 재해석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로마서를 다시 읽자. 1장부터 3장 한번 이렇게 거기다 표시해보세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운 시기부터 이제 멀리 나가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율법, 토라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다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도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다 이거예요. 아까 지금 루터가 읽은 율법의 율법됨 기억해 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아래서 그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성문법으로 받은 유대인이나 양심의 법으로 받은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그게 1장부터 3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말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레퍼런스를 따라갈 수 있으면 동그라미만 탁탁 쳐보세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래 화제 전환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길이 있다.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세를 다시 해석하는 거죠. 총 결론은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길, 제3의 길인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4장은 아브라함을 논쟁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뜻밖의 화두를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옛날에는 이걸 안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믿음의 법. 왜 믿음의 법을 가져올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의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핵심은 아브라함 자손, 그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의 양념 소스로서 먼저 다윗을 먼저 얘기해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복음됨을 잘 드러내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생애에 얼마나 칭찬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 생애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복음의 복음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밧세바 동침 사건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일평생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영화를 누려봤지만 인간 지구의 행복은 뭐냐? 사죄함의 행복을 누리는 거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음과 같으니라.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일평생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너는 의인이다 선언해주는 칭의의 선언.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믿음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생애의 일 가운데 이 하나를 딱 집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 난제죠. 그들의 영웅의 가장 치부 아니겠어요? 그냥 랍비들은 이게 덮고 넘어가고 그 역대상에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끄집어내서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됨을 잘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사님이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 나왔죠? 아브라함 나왔죠? 더 시간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마서 5장입니다. 아담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아담은요, 최초의 조상인데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최초로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율법 파괴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파필러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아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수련회 와갖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말썽 부리고 뭐 이랬던 친구들도 맨 마지막 날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 이렇게 촛불에다가 뭐 이렇게 다 태우고 이러면서 울면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뭐 10명 중에 한 명은 변해요. 그럼 이제 간증시키면 뭐라고 꼭 그런지 알아요? 울면서 우리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아빠들이 죄인이야. 하여튼 우리 집안의 원수죠. 그 아빠가 그냥 바람피고 엄마 폭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에 대한 증오심으로 집 나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친구 전도받고 와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마음에 그 일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사마리아 가장 원수 관계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요. 왜 그러면서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 아빠가 그렇게 개판치고 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거란 거지. 바른 해석이죠. 바른 해석이에요. 그거 비슷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담을 용서합니다. 아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입니다. 왜 그게 이상하냐?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걸 모르느냐? 사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거늘 하나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 칭하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별명을 The Second Adam, 거기 아담 기독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First Adam, Second Adam. 그러니 First Adam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설명하는데 유용해요, 안 유용해요?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 해석 전통에서 난제에 해당하는 이 아담의 범죄 문제가 복음의 빛 아래서 새롭게 재조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전체를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 10장, 11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텍스트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서들이 동원되는데요. 아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 동원되는 사람이 하박국 1장에서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또한 이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다 이들이 원래 그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장 가운데서 계속 난제에 해당하는 것 부분이 새롭게 복음의 빛에 의해서 재조명됩니다. 호세아. 호세아에서 이거 왜 꺼졌어요? 아, 배터리가. 제가 그러면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할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거 맞지? 맞아. 근데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 그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늘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 버리고 외도하고 바람폈지? 그래서 사생아를 출산했지?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호세아를 통해서 난 자녀를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암미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기가 막히죠? 아내가 출산했는데 나를 하나도 안 닮아서 흑인을 낳았어. 어디 배낭여행 아내가 갔다 오더니 흑인을 낳은 거야. 그러면 그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빗대어서 설명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근데 호세아의 역설입니다. 2장 1절.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 안미였는데 안미라 하리라. 루하마라 하리라. 이거는 긍휼을 입은 자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니냐? 수사학이죠. 레토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진짜 평소에 내 자식이 그냥 정상적인 관계면 너는 내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무슨 절대절명의 상황이 돼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내 자식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우리를 내 백성 삼으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방인들 개돼지처럼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 아닌 거 맞지?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네들을 내 백성 삼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느냐. 이 바울의 논지가 그래요. 호세아를 인용하는 논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이죠. 역설. 이사야의 역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역설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진 바 됐느냐. 나를 아무도 안 찾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찾은 바 되게 한 거지. 역설이에요. 복음의 역설. 그 다음에 이사야의 역설. 이사야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난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기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죠. 근데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의 그 남은 자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위의 법을 따라간 사람들은 망하고, 믿음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남은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되면 무슨 병인지를 아는 것이 일단 퍼스트 스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으로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이사야의 난제를 해석을 하냐면 내가 나를 가만있어 보자. 아,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역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덕분에 지금 그 복음의 열매가 이방인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의 성공이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교회가 더 부흥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빛 아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난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1장 32절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 논증해가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인인 것을 왜 그렇게 몰아가느냐? 그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베푸시려고. 역설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서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죄악의 모든 요소들까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재조명될 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정말 진국 같은 고백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로마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정신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사도바울 자기 개인의 역사 전체를 조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지금 이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리스도가 빠진 유대교는 일반 세속 종교, 자연 종교와 똑같다 이렇게 가는 것은 일종의 복음의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 오늘날 학계에서 뭐 유대인 학자들도 있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가르침, 오늘날 세 관점의 어떤 이러한 가르침이 더 매력적으로 들려요.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게 설득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대면한 그 바울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바울이 읽은 것,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은 것,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이 읽은 그 리딩이 전통적인 리딩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내용 핵심이고요. 시간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게 죽었다는 거구나. 예, 원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송하고요. 에이, 그래도 뭐 10분밖에도 안 됐네. 많이 죄송하진 않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가고 그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사진 촬영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